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안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격에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큽니다. 한솥밥을 먹으면서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도 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큰 영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인격의 변화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까지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며칠 전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유명한 보수적 설교자의 한 사람입니다. 로이드 목사님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나온 사람도 아직 변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장에선 직분도 맡아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매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서면 다음 주일 아침 교회에 올 때까지 주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때가 안고 들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적도 없었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도 마음을 아파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에 한 터럭의 머리털만큼도 변화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변화의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군림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근본적 변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사라스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한국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샘피 장로교회의 집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모님이 대짜고짜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반겼습니다. 사모님은 교회가 아주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형편도 모르는 채로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돕기 위해 그 교회에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신경 강해 공부가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20년 동안 샘피교회에 다녔으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물질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17년 동안 교회의 부엌 살림을 챙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도 인격적 변화에 대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막연히 천국에 간다고 믿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해반을 모집할 때 그 여집사님은 나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공부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담을 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꼭 참가하겠다는 그 마음이 웬일인지 자기의 마음속에서 싹 텄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참가하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메모리 벌수를 해야 하고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두 번 겨서 가면 자동적으로 탈락한다는 것이 참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나는 떨스티하다. 나는 배가 고프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한다 하면서 참강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성경 공부에서 이 집사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진리의 세계에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1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낭독 카세트 테이프를 듣다가 자기 가슴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나눠드린 거 있었죠? 그 낭독 테이프를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집사님이 그걸 들으시다가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은 다른 권사님 한 분과 함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3개월간 우리 집사람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집사님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뛰어다녀야 할 사람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구석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매일 성경 낭독, 설교 테이프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좋은지 모르고 지난 2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 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국 비디오에 빠져 사는 것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 좀 그만 보고 성경 공부 좀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여집사님의 옛날 생각만을 하고선 어머머 사돈이 남만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며 듣지 않는데요. 지금은 안양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입학해서 통신으로 공부하면서 선교의 꿈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 여기 앉아계신 김정희 집사입니다. 다른 교회 나가고 계신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로 예수님을 만나 인격의 변화를 체험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와 만나십니다. 말씀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만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각 개인을 직접 부르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에는 양자 간의 인격적 교류와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방향전환이 있습니다. 공연히 울고 가는 것이 인격적 만남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이유 없이 웃고 다니는 것이 인격적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 만남에는 반드시 인격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체험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뼈를 찢어내는 아픔도 있으며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기쁨도 커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저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향기 만발한 장미꽃밭 사이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모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것은 모세의 마음 한복판에서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태워서 소멸하는 불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서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가시나무가 모세의 마음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인들에게 압제받는 것이 불쌍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의 아라비아 땅 미디안으로 망명했습니다. 미디안에서의 망명생활 40년에 모세의 인격에 가해진 상처는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왕자로서 왕위에도 나아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구복을 채우기 위해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두 왕자병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에서 굽실을 내버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들을 사위로서 40년째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요새의 말로는 엘리트 중에서도 귀족 엘리트입니다. 지금의 영국의 황태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급전직하 갑자기 신분이 떨어져서 사회의 최하층민과 어울리며 최하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방어를 합니다.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를 받으면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보상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것은 상처가 되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미디안에서 망명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자존심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상처받은 자존심은 가시가 되어 자꾸 자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가시는 점점 자라서 자기만 찌르는 것이 아니고 남도 찔러대는 억센 가시로 변했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해졌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상처는 말을 더듬는 이상심리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한다고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에 모세의 마음은 시들고 메말라 빠진 가시나무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음의 가시뿐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꽃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지도자의 제일 조건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시가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염소가 되어서 자꾸 양무리를 받고 찔러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가시를 불태우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격 안에 있는 가시를 태워라.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염소가 되어 양무리를 받고 찔러댄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제거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불이 떨어져 불이 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모세의 마음에서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은 계속 타면서 가시를 태웁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가시가 불타버린 후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쳐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온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가시가 불태워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시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여기서 지팡이는 영국 신사가 들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그러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끝에 훅이 이렇게 달린 긴 나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필수품입니다. 이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산이 많은 시내산 지역에서는 양이 깊은 곳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건져냅니다. 이 지팡이로 뱀을 죽이고 맹수를 쫓습니다. 또 캄캄한 밤에는 이것으로 더듬어 집으로 옵니다. 이 지팡이는 팔십먹은 노부의 모세가 광야에서 의지하고 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던져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던지면 모세는 쓰러져요. 모세는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는 사막의 고프라처럼 고개를 고추 세우고 모세를 삼키려고 쉑쉑 소리를 내면서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서 나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모세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태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살던 그것, 그것은 있는 그대로는 너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뱀과 같은 것이다. 모세야,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는 뱀처럼 너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그것을 놓아라. 그리고 변함을 받으라. 그것이 변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300만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뻗치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애굽의 하수에 담그니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변하기 전 모세 한 사람의 개인에 속해 있을 때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300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이런 근본적인 삶의 스타일의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하얗게 되었더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내 손을 가슴에 넣으라.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 문둥병이 발하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어넣으니 옛날과 같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문둥이 생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듭니다. 문둥병의 시작은 살갗의 하얀 반점, 살갗의 하얀 반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앉아 딱딱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살 속으로 파고들어갈 때는 통증이 오고 온몸을 썩게 하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이 썩어서 점점 온몸으로 퍼지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온몸을 뭉그러뜨립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의 고통이 오나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에 딱딱하게 껍질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점점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죄가 왕이 됩니다. 그의 전인격을 죄가 지배하고 속사람을 완전히 뭉그러뜨립니다. 문둥병처럼 뭉그러뜨립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썩는 냄새로 코를 찌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문둥병의 결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이 바란 자기의 손을 보고 모세는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애굽인 간역자를 죽인 것을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바로 왕한테 구해바쳤습니다. 모세는 일이 탄로된 줄 알고 죽음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기도 한번 안 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면입니다. 울며 불며 도망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마음속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 대한 끝없는 미움 증오로 불태웠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며 마음속 깊이 깊이 미움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것을 다시 꺼내서 대사기 많은 소처럼 미움을 되씹고 되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자기들을 위해 한 일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짓밟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염치도 감사도 모르는 것들.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모세의 마음속에서 마치 문둥병처럼 모세의 전인격을 뭉그러뜨리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 미움의 세월 40년 증오심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문둥병으로 썩은 가슴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 자기 손에 문둥병이 말하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속에다가 여태까지 넣고 살았던 것은 문둥병이었구나. 이것은 내 인격을 갉아먹고 썩게 하고 냄새를 바라는 문둥병이었구나. 이것은 부정한 죄였구나. 이 문둥병은 나를 갉아먹고 썩게 한 교회는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내 모습만 남았구나. 생각이 그에 미치자 그는 염치채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내어던졌습니다.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던 배신감, 미움, 증오, 상처, 열등감이 용서로 인하여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강물이 흘러도 수십 번 수백 번 흘러내려갔건만 아직도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내어버리지 않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을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문둥병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뭉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문둥병의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를 힘입어 남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문둥병이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만남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뜨뜻 미지근하게 그의 문턱만 닳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다 내어던지고 모세처럼 모든 것 다 내어던지고 모두 용서해주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